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인 오늘은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 이창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보낸 문자에 상처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자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들에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통해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면 표현에 있어서나 그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았습니다. 복음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복음 말씀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를 네 번 작성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후 카파르나움에서 당신의 성전에 세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당한 이유보다는 유다인들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에게도 세금을 내신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세는 국가의 세금과는 다릅니다. 성전세는 부자와 가난한 이를 막론하고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적게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내야 하는 이 성전세를 통해 당신의 인성을 드러내십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는 것은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은 옳은 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옳은 것이 항상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정의이기에 옳은 것을 실천합니다. 결국 성전세를 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어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신의 인성을 철저히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당신이 순환과 고통을 당할 사람의 아들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만든 법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시는 모습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이문환 신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를 합성할 때 신자들은 모두 머리를 숙입니다. 특별히 예수 성탄과 주님의 탄생 예고 대축일에는 몸을 굽혀 깊은 절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흠숭과 감동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머리 숙여 주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을 단행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아래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들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 나는 5살의 어린이.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기와 같은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숨막히는 탈출 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룻베르구의 한강을 건넌 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른 모세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인이 피난 가구 없는 빈 집에서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다. 밤새도록 쌕쌕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쿵쿵 폭발음이 나도 나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마루를 구르며 세상 모르고 잤다. 다음 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아, 그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는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서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요즘 나의 화두는 바로 이 다섯 살 때의 기억이다. 나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어른인 나는 5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67의 나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졌을지는 모르지만 5살 철부지였던 그때의 나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비오니.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빕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비전통적인 성가인 그레고리오 성가로 시작합니다. 미사곡 제11번에 있는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부산에서 활동하는 안젤리카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연주 실황연주 음반으로 들어보시며 성음악 산책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성가 미사곡 제11번 이 미사곡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를 안젤리카 합창단이 실황연주 음반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곡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리가 작곡한 영어 텍스트의 곡이죠.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곡인데요. 예, 오늘 음반은 소프라노 세릴 스튜드의 목소리로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젊은이가 참가한 젊은이의 희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순례단을 파견했는데요. 청년들이 희년과 WYD를 함께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서울대교구 순례단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 로마성 크리소고노 성당이 청소년과 청년들로 가득 찼다고 회고했습니다. 순례단 규모가 크다 보니 일부는 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일부는 성당 밖에서 영성체를 해야 했지만 함께한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서울대 교구가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순례단 모집에 나선 건 지난해 가을입니다. 이경상 주교는 6개월간 19개 지구를 돌며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고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덕분에 청소년과 청년 사제를 포함해 1,078명의 순례단이 꾸려졌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각국 순례단 중 단일 교구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순례단은 21개 여정, 153개 조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교구가 천사 프로젝트에 더욱 공을 들인 이유는 바로 2027 서울 WYD 때문입니다.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유스 페스티벌, 고해성사, 밤샘 기도, 폐막 미사까지 WYD 형식으로 진행된 희년은 많은 청년들이 WYD를 간접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순례단은 태극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며 다른 나라 청년들과 기념품을 교환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2027 서울 WYD를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은 교황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교황을 만나 가슴이 벅찼다고 고백했습니다. 희년 기간에만 열리는 4대 성문을 통과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청년들의 로마 행을 이끈 천사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물량 증가와 품질 개선 그리고 시장 다변화가 아보카도 산업이 기상 악조건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아보카도 협회 대표 브래드 시버티는 평균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초반 시장 흐름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수확 및 마케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최근 날씨가 수확에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170%를 증가해 360만 상자에 달했고 국내 시장에는 330만 상자가 판매됐습니다. 뉴질랜드 국내 시장 매출은 6,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출 수익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9,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브래드 시버트는 이는 국내와 해외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 있는 재조정으로 2023-24 시즌에 수출 수익은 단지 2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생산자들은 역대 가장 다양한 시장에 아보카도를 공급했으며 호주 수출은 6,300만 달러로 회복했고 북미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한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부부 자후이 왕과 위시안 리는 올해 초 4만 4천 달러의 2020년형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약속한 풀셀프 드라이빙 FSD 기능이 없어 전액 환불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차량이 신호등과 정지 표지를 인식해 자동 감속하는 FSD가 장착되어 있다고 광고하며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까지 로봇처럼 거의 핸들을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이 더 비싼 이유로 FSD 추가 100km 주행거리, 100마력 증가, 사륜 구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에는 속도와 차선 유지 보조의 기본 오토파일럿과 평행 주차 차선 변경 등을 돕는 고급 오토파일럿만 있었고 FSD는 설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수입 차량으로 충전 포트가 달라 뉴질랜드 일부 충전소 사용이 제한됐으며 변경 시 충전 속도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광고에 복사했을 뿐 실제 장착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자동차 분쟁조정위원회는 FSD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와 오해를 유발한 판매라고 판정했습니다. 조정위원 크리스털 유드는 구매자들이 광고된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명령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그 조치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은 다음 달 열릴 유엔 정상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이 뉴질랜드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한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퀸스타운에서 열린 연례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이후 발언에서 럭슨과 알바니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그러한 외부 고려 사항과는 독립적으로 판단과 결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우리는 우리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으며 알바니지 총리 역시 호주도 정확히 같은 입장이며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두 정상은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비롯해 다양한 지정학적 긴장과 외교관계, 갈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대해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국민들은 휴전을 원하며 살상이 멈추길 원하며 인질이 석방되길 원한다며 가자지구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또한 호주로 분쟁이 옮겨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슨 총리 역시 뉴질랜드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질이 석방되길 원하며 가자지구에 제한 없는 인도주의 지원이 대규모로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전이 이뤄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목격한 군사행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고 외교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 분쟁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토요일에 발표한 공동성명 서명처럼 자신들의 가치관을 옹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외교 장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최근 대규모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해당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재앙적인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무장 해제된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한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장 전문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옹호단체 키아 마나누이 트러스트의 의뢰로 오타고 대학교가 실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심장질환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총 비용을 산출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3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트러스트의 레티티아 하딩 대표는 이번 결과가 모든 수준에서 실패하고 있는 시스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심장진료는 단순히 과부하 상태를 넘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국제기준 시한 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 지연 현상과 심장 전문의 수가 필요 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마오리 퍼시픽 계층은 다른 국민보다 평균 1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입원 사망하는 등의 계층별 심각한 격차와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약 138억 달러라는 경제적 부담, 사망률이 가장 높은 타이라피티, 레이스크스, 황건위, 타라나키 지역이 심장 전문 인력이 가장 적다는 점과 같은 지역 불평등들이 제시됐습니다. 트러스트 의료 책임자 웰링턴 소재의 심장 전문의 사라 페어리 박사는 이번 결과가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 한계를 넘어선 인력과 치료에서 이탈하는 환자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딩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트는 국립병원의 심장진료병상 및 장비 확충과 심장 전문 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즉각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바람이 잔잔한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맑겠으며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보나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정만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함께 성찰해 볼 주제는 아기 하는 일입니다. 아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마태오복음서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아기 무엇이고 아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누군가 하는 일이, 특히 내가 하는 일이 혹시나 이러한 아기 하는 일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다루거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선의 결핍, 사랑하지 않음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성찰하면서 그걸 좀 나눠보고 분석해보고 또 그 분석 가운데에서 성경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악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악이라고 할 때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 선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함이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는 그냥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악은 무엇보다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 말에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무언가 같아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자유를 해치는 거겠죠.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너가 행복해. 이렇게 해야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걱정하면서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모두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무언가겠죠. 상대방이 나를 떠나 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무언가 성장해서 독립적으로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서는 것을 막는 게 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것. 그래서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매이도록 하는 것. 그의 이야기만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매이도록 하는 것. 뭐 이것을 요즘의 용어로 바꾸면 사회적 현상, 안 좋은 현상으로 뭐 그루밍 무언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고와 책임과 자유를 자신이 규정해준 틀 안에다가 딱 묶어놓는 것. 그게 악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이 하는 일을 또 생각해 보면 거짓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은 무언가 한 흔적에 한 꼬투리의 진실을 무언가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잘 속이는 것 같아요. 아예 거짓이면 사람들이 잘 속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끌만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짓이 쉽게 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진실을 담아서 거짓이 퍼지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결국에 아무런 일도 해결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에 내버려 두게 하는 것, 그 상황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거짓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과 분노가 계속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하는 것, 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성찰이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저의 성찰을 누군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보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의 성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이 하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반대하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막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호의가 왜곡되도록 무언가 상황을 계략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게 바로 악이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준 순수한 호의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것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 라고 나를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힘들었던 시점에 묶어두는 것. 한마디로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그가 보여주고자 애쓰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생각을 그것으로 계속 정향시키는 무언가가 바로 악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게 하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사랑을 멈춰 세우는 것이 바로 악이 하는 일 같아요. 그럼 네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악이 하는 일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의 반대, 그래서 사랑이 하는 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만 해.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양 속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봐도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서로가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도록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전해주고 있거든요. 오순전날. 그렇다고 본다면 공동체 안에서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뭐 언쟁이 있고 힘들더라도 그것 자체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치점을 찾아내고 조화를 이루기에 애쓰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반대된 것이 바로 악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우리가 지향으로 삼는 하느님, 선함,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영역을 줄이고 서로의 다름과 거칠음만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만큼 다르고 이만큼 구별돼 있으니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 그래서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지쳐서 사람들이 사랑과 선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악이 하는 일을 이러한 특징을 따서 우리들이 익숙한 여러 단어들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짓이라고 위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간 이야기인데 조급함이라고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하도록 인내해서 기다리지 않고 또 상대방의 다름을 참지 않고 또 그가 사랑하는 것이 당장에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을 참지 않아서 당장에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한 태도. 그것이 악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급함도 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억압이나 지배라고 악의 특징을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기만이나 교묘함이라고 악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악이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성찰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인격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찰하거나 반성해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자칫하면 이러한 악이 하는 일을 인격적인 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만 보면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성찰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찰, 삶을 하느님께 정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의 성찰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꽤나 자주 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잘못한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잘못에 다른 세력, 인격적인 악을 끌어와서 쉽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겠죠. 삶을 사는 동안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저도 또한 그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느님과 함께 이제 성찰하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는 선택과 반성, 사고들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찰의 거리로 삼으셔서 악이 하는 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찰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오 복음서 8장 28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주교회 성경에서는 마귀들과 돼지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 마태오 복음서가 싣고 있는 마귀들과 돼지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기 위해 마태오 복음서의 개관을 좀 살펴보죠. 마태오 복음서의 그 저자는 아무래도 유다교에서 유다교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한마디로 유다교의 문화와 전통을 기억하고 있는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해준 것 같아요. 그러한 공동체에서 마태오 복음서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히라버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쓰여졌지만 쓰고 있는 말이 마치 콩글리시처럼 히브리 말 표현들을 함께 잘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오 복음서는 루카 복음서에서 하느님 나라라고 전해주는 어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구원의 실현과 관련한 그 장소 또는 시간을 마태오 복음서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익숙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늘나라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묘사할 때 마치 랍비처럼 묘사를 합니다. 유다교의 율법학자처럼 율법을 해석하시고 새로운 권위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마태오 복음서는 유다교의 전통과 그 종교적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이루게 된 그 공동체에서 탄생한 복음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의 이야기, 전해받은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언어로 실을 캐 된 것이겠죠. 물론 이 마테오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로 마테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마테오라고 이 복음서의 저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마테오 복음서를 볼 일이 있으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 우리가 함께 성찰할 28절 이하부터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은 예수님께서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서술의 내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두 명인데 마귀 들린 사람 둘이라고 복음서는 전해줍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드러나는데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죽음과 관련한 장소이겠죠. 그 맥락에서 마귀 들린 이들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종결된 장소, 삶과는 반대된 죽음과 가까운 장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 악이 하는 일이 어디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켜 거대한 침묵 안으로 자신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 악이 하는 일, 그 특징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자유와 행복과는 다른 맥락의 그 무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둘이 예수님 앞에 마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악이 가진 특징이 드러나는데 바로 사나움, 폭력입니다. 그들이 그전에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지 어쩌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서 아무도 그 길로 드나들지 못하게끔 한마디로 단절시켜서 통교하지 못하게끔 했던 그들의 행동을 계속하려고 예수님 앞에 맞서서 서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주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사람들의 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며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 통교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악은 자신의 폭력성으로 사람들이 서로 통교해서 성장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이 했던 일이 우리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그 악이 결과 맺어진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29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 마디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은 사람들에 따라 여러 논쟁들이 있긴 하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될 만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러한 How are you와 비슷한 그런 구절일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일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마테오 복음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석될 만합니다.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원을 정확하게 첫 마디에 집어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한마디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는 것과 이 믿음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느님을 안다고 하며 하느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악이 하는 일이겠죠. 정확하게 29절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의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여기에 오냐. 마치 하느님과 자신들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느님인 것처럼 하느님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아기 하느님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립자인 것처럼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왜 왔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타박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굉장히 핵심적인 그 예수님의 신원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긴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마르코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분이 누구신지 못 알아차렸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악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앎을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엿볼 수 있죠. 하느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을 하느님에 대척하는 무언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바로 이 악이 하는 일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그 지식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새로운 하느님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특징에서 사제인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신 좋은 기회, 감사한 기회로 지식을 넓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는데 그 지식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 자신을 내세우는데 제 자신을 하느님의 대척점에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다면 그 저의 선택은 악이 하는 일이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보죠. 30절 이하에 새로운 그 장면으로 이렇게 마치 연극에서 불이 바뀌어서 조명이 바뀌어서 새로운 등장인물을 비춰주는 것처럼 마태복음서의 8장의 그 저자는 서술가는 그렇게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돼지에 대한 성서적 표상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동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곁에 두어야 할 동물이라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라고 그 표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돼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성서적 표상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돼지라고 추정되는 그런 금령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31절에서 마귀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청을 합니다.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힘을 마지막까지 과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성찰해 보았습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힘을 비록 사람들에게 그 여태껏 익숙한 그들에게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마지막까지 나는 무언가 나의 힘을 놓치지 않겠다 라고 그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불경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같아요. 32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꽤나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답하시거든요. 그들로부터 나와라. 그들을 왜 괴롭혔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마귀들이 예수님께 청하자 한마디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주고 그리고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께는 돼지떼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생명일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지만 그리고 공부하고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모른다고 얘기할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에 우리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 불쌍한 돼지들을 죽게 하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성서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선택을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들과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동급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드렸던 표상처럼 불결한 무언가라고 표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들렸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어떠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었는지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는 마귀 들렸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은 살게 되고 돼지들은 죽게 됩니다. 사람은 살고 돼지들은 죽게 되었어요. 이 말을 좀 바꾸면 마귀 들렸다고 하는 불경하고 나쁜 사람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시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살게 되고 성경에서 불결하다고 이야기했던 돼지들은 예수님의 가라라고 하는 한마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귀가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며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가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삶을 살게 되었고 불경한 성서 속의 표상인 불경한 돼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리고 돼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 죽음과 삶이 뒤바뀌게 된 그 대조를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던 마귀 들린 사람들이 삶을 맞이하게 되고 사람들 곁에서 삶을 살고 있던 불경한 돼지는 이제 그들에게 어울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지들이 불경해서 죽어 마땅한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돼지들이라고 하는 표상을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사랑의 속성, 하느님의 힘에 대해 전해주기 위해서 성서의 저자가 자신이 전해받은 그 전승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들 사이를 막고 친교하지 못하게 하고 나누지 못하게 했던 그 폭력적인 상황을 새로운 지방으로 들어서시며 마주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마귀 들린 사람 둘은 예수님까지도 막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늘상 하던 대로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마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신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대척점에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타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고 그 결과로 죽었던 이들, 죽음과 같은 삶을 살던 이들이 살게 되고 불경한 돼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귀를 쫓아내시는 능력에 대해 전해주기 위해 성경의 저자는 이 대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우 강동원의 목소리로 빗팀의 파스콰리 라우데스 들으셨고요. 포에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재석 신부, 한덕훈 신부, 황건탁의 피처링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찰했던 아기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오 복음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 두 명이 하는 행동이랑 그들이 예수님께 건네는 말이 악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 사나웠고 아무도 길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습니다. 타인의 선함과 호의, 공동체가 통교할 것을 사나움이라는 그 폭력적인 태도로 함부로 반응해서 막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태도, 사나움과 막음으로 악의 특징이 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통교를 막고 성장을 막는 것이겠습니다. 선함과 정의, 호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을 막고 상대방의 성숙을 막아서 죽음과도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온전한 척 하느님의 상대방인 것처럼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죠. 타인의 성숙과 통교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하느님인 것처럼 그 대척점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이겠죠. 이대로 우리는 상관없다. 그냥 놔둬라라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막혀진 길을 뚫으시고 사나움으로 가득 찬 길을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랑의 길, 온정의 길로 바꾸신 거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이 하는 일을 대하며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호의를 이제 양분 삼아서 공동체의 통교를 막고 변화를 피하고 그냥 놔둬라. 하느님마저도 하느님의 아드님마저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라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악의 특징을 마음에 담으시고 마태오복음서로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편 시가연 다윗 그가 베냐민 사람 쿠스일로 주님께 부른 노래. 주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주소서. 아무도 구해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몸 물어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털털이 되게 강탈했다면,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결애들이 무리 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께서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나의 방패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런데도 악인은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숙이 파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에 빠진다. 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찬미노래 바치리라. 8편 지휘자에게 기티세 맞추어 시편 다윗.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의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니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두 정상은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비롯해 다양한 지정학적 긴장, 외교, 갈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노숙자와 범죄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젊은이가 참가한 젊은이의 희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순례단을 파견했는데요. 청년들이 희년과 WYD를 함께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서울대교구 순례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 로마성 크리소고노 성당은 청소년과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례단 규모가 크다 보니 일부는 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일부는 성당 밖에서 영성체를 해야 했지만 함께한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순례단 모집에 나선 건 지난해 가을입니다. 이경상 주교는 6개월간 19개 지구를 돌며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고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덕분에 청소년과 청년, 사제를 포함해 1,078명의 순례단이 꾸려졌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참가한 각국 순례단 중 단일 교구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순례단은 21개 여정, 153개 조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천사 프로젝트에 더욱 공을 들인 이유는 바로 2027년 서울 WYD 때문입니다.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유스 페스티벌, 고해성사, 밤샘 기도, 폐막 미사까지 WYD 형식으로 진행된 희년은 많은 청년들이 WYD를 간접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순례단은 태극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나라 청년들과 기념품을 교환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2027 서울 WYD를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젊은이의 희년은 교황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교황을 만나 가슴이 벅찼다고 고백했습니다. 희년 기간에만 열리는 4대 성문을 통과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청년들의 로마행을 이끈 천사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두 정상은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비롯해 다양한 지정학적 긴장, 외교관계, 갈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대해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국민들은 휴전을 원하며 살상에 멈추기를 원하고 인질 석방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 평화가 오길 바라며 또한 호주로 분쟁이 옮겨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질이 석방되길 원하며 가자지구에 제한 없는 인도주의 지원이 대규모로 들어가길 원하며 또한 휴전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군사행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며 외교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 분쟁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토요일에 발표한 공동성명 서명처럼 자신들의 가치관을 옹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외교장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최근 대규모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해당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재앙적인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무장해제된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당원들에게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결집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과 당원들은 지난 주말 웰링턴 시내 창의 캠퍼스테 아우아하에서 열린 연례회의에 모였습니다. 스와브릭은 연설에서 당원들에게 심호흡을 하고 연립정부의 정책 의제에 맞서 행동하자고 요청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스와브릭은 정부에 대해 화가 날 만한 일이 많지만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이를 조직적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와브릭과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드슨은 올해 전국을 돌며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전국 로드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당원들에게 녹색당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며 앞으로 1년 동안의 과제는 당의 운동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올 임기 초 여러 논란 속 사임과 에페소 콜린스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데이비드슨의 암투병 휴식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낸 뒤 비교적 안정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후 두 공동대표는 야당을 이끌고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체 그린 예산안을 포함한 다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녹색당은 꾸준히 약 10%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interlast.co.nz의 최신 신규주택 허가 분석에 따르면 타운하우스와 유닛은 상당한 차이로 가장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신규 주거 유형입니다. 이는 통계청의 주거용 건축 승인 자료를 분석해 전국 주요 도시 지역별로 주거 유형별 평균 건축 비용을 제공합니다. 올해 2분기 승인된 3,594채의 타운하우스 유닛의 평균 추정 건축비는 $347,206로 단독주택 $576,955, 아파트 $523,760, 은퇴마을 유닛 $522,299보다 저렴했습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타운하우스 유닛은 건축 효율성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 평균 평방미터당 건축 비용이 $3,106였으며 이는 단독주택 $3,225, 아파트 $4,397, 은퇴마을 유닛 $3,846보다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 허가된 모든 신규 주택의 평균 추정 건축비는 $471,6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주택의 평균 주택 건축비는 29%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건축비가 오른 반면 신규 주택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허가된 모든 신규 주택의 평균 면적은 145제곱미터로 2020년 2분기 155제곱미터, 2010년 2분기 201제곱미터에서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파트나 테라스하우스 단지처럼 개별주택보다 면적이 작은 다세대 개발이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도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단독주택 평균 승인 면적은 2020년 2분기 192제곱미터에서 올해 2분기 179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15년 전인 2010년 2분기에는 단독주택 평균 승인 면적이 215제곱미터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어하긴 했지만 그 조치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은 다음 달 열릴 유엔 정상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이 뉴질랜드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한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퀸스타운에서 열린 연례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이후 발언에서 럭슨과 알바니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그러한 외부 고려 사항과는 독립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우리는 우리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으며 알바니지 총리 역시 호주도 정확히 같은 입장이며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한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장 전문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옹호단체 키와마나누이 트러스트의 의뢰로 오타고 대학교가 실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심장질환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총 비용을 산출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3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트러스트의 레티티아 하딩 대표는 이번 결과가 모든 수준에서 실패하고 있는 시스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심장 진료는 단순히 과부하 상태를 넘어 붕괴 직전에 있으며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국제기준 시한 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 지연 현상과 심장 전문의 수가 필요 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전문인 부족, 그리고 마오리 퍼시픽 계층은 다른 국민보다 평균 1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입원 사망하는 등의 계층별 심각한 격차,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 약 138억 달러라는 경제적 부담, 사망률이 가장 높은 타이라피티, 레이크스, 황건의, 타라나키 지역이 심장 전문 인력이 가장 적다는 점과 같은 지역 불평 등이 제시됐습니다. 트러스트 의료 책임자이자 웰링턴 소재 심장 전문의 사라 페어리 박사는 이번 결과가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 한계를 넘어선 인력과 치료에서 이탈하는 환자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딩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트는 공립병원의 심장 진료 병상 및 장비 확충과 심장 전문 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즉각 요구했습니다. 2024 뉴질랜드에는 전일제 기준 심장 전문의가 173.2명, 인구 100명당 32.8명에 불과해 유럽 심장학회가 조사한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와일 아라파와 황관우이는 심장 진료 인력이 전무했고 레이크스, 웨스트 코스트, 사우던 캔터베리에는 심장 전문의와 심장 초음파사 모두 없었습니다. 타이라피티에도 심장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오클랜드는 인구 100만 명당 96.3명으로 유럽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기사는 2013년 70.4명에서 2024년 40.5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인구가 17% 증가하면서 인구 100만 명당 비율은 16명에서 8.2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경제적 비용을 보면 입원비는 약 5억 3,879만 달러, 근무일 손실로 인한 비용은 약 1,799만 달러, 일반의 진료비는 약 6,516만 달러 등으로 총합 약 13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응급실 진료비 그리고 외래 응급 진료로 인한 근무일 손실,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은 최소 비용입니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성명에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심장 진료 강화를 위해 헬스 뉴질랜드가 계속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역별 서비스의 질과 환자별 결과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헬스 뉴질랜드가 국가 임상 심장 네트워크를 설립해 전국 표준과 진료 모델을 개발하고 심장 초음파 기사 신규 훈련 과정에 재정을 투입해 심장 초음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이름을 도용한 가짜 온라인 부티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명을 사용한 가짜 온라인 부티크 의류점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뉴질랜드에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광고는 고급 디자이너 의류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노출한 뒤 독립적인 현지 의류 매장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로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상당수는 폐업세일이라는 감성적인 문구를 내세우고 모든 상품을 전품목 세일로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비드 웰링턴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가족 경영 부티크 감동적인 스토리를 내세워 뉴질랜드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RNZ 퍼스트 프로그램의 제레미 파킨슨 PD도 최근 이 사기에 당했습니다. 사진과 스토리를 보고 몇 가지를 구매했는데 도착한 옷은 완전히 가짜였으며 소재도 싸구려였고 울도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무늬만 케이블리트 패턴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240달러를 썼지만 다행히 페이팔 결제를 통해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 오클랜드의 한 여성은 같은 사이트에서 80달러를 결정했으나 신용카드로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사하라인 소비자 뉴질랜드 담당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차지백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구매 직후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해 카드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반 사기 업체는 뉴질랜드의 소비자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보호법상 제품이 불량이거나 설명과 다르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지만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는 실제 뉴질랜드의 소규모 독립 부티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타카나 빌리지 파머스 마켓은 최근 마타카나 부티크.com이라는 가짜 쇼핑몰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그 웹사이트를 실제 마타카나의 상점으로 오해하고 찾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마타카나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어떤 실매장과도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뉴질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현지 제작 제품은 의심할 것, 감성적인 폐업 스토리 등 압박형 판매 문구에 주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전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기업 등록부에서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 뉴질랜드는 사기 근절 청원을 진행 중이며 정부의 국가 차원의 사기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PD는 잠 못 드는 새벽에 충동 구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현지에서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현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노숙자 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 워싱턴 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자들 당신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국경을 다루었던 것처럼 지난해에는 수백만 명이 넘어왔던 것이 지난달에는 불법 체류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수도를 다시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대해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며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범죄와 환경 미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 일대에서 노숙자와 범죄자들을 일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청소년 갱단원들의 폭력 사건 등을 열거한 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는 내 권한을 사용해 이 도시를 연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국 감축과 관련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블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며 2만 8천여 명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능력에 대한 것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숫자보다는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역량 유지를 전제로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의 예로 올해 초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된 패트리어 포대를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합의된 군사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두르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타이완을 돕는다고 한국도 함께하길 요구할 거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해주고 동맹 현대화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6원 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9원 5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바람이 잔잔한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맑겠으며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박보나,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무료 그림 창작 수업 안내입니다. 화려한 그림과 재미,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멋진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완전 무료입니다. 모든 미술 재료 제공, 가벼운 다과 제공,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상상력과 좋은 분위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워크숍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16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보타니점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카운실 GOVT 엔젯으로 이메일을 보내 자리를 요청하세요. 8월 22일 금요일, 9월 12일 금요일, 9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30분 사이에 있습니다. 아트배틀 안내입니다. 아트배틀은 전세계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브 페인팅 경연 대회입니다. 이번 아트배틀 오클랜드 행사는 무료입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8월 22일 화요일 6시에서 10시 엘렌 멜빌 센터 E. 프레이버그 플레이스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플래닛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